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이 시간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요새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박요새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탈북인사회는 한 성공한 탈북 사업가의 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성무역의 창립자 한필수 대표가 지난달 중순 중국 선양으로 출장을 갔다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한 대표는 선양에 위치한 북한 식당 모란간에서 밥을 먹고 직원들에게 먼저 호텔로 들어가라고 한 후 사라졌는데요. 실종이냐 잠적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이 한필수 대표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이 탈북민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한필수 대표의 한성무역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성공한 탈북자로 유명세를 탄 기업인이 중국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씨는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며
한성무역은 특히 직원의 80%가량을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으로 채용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북한 출신 사업가로 좋은 본보기가 됐던 인물이라 그 충격은 더 큰 듯합니다. 현재 탈북민 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날렸다며 한 대표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성무역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한성무역은 탈북민 출신 한필수 대표가 15,000불의 초기 자금으로 10년 만에 연 매출 500만 불 회사로 성장시킨 회사입니다. 한성무역의 주 거래처는 한국의 대기업들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 대상 등이었고요. 이들 기업에서 생산한 비누, 치약, 샴푸 등을 주로 중국 등지에 수출해왔습니다.
이 한필수 대표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함경북도 해령 출신인 한필수 대표는 북한에서 광부로 일하다 2002년 탈북해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청계천에서 막노동도 하고 동대문 잡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입국한 지 불과 1년 만에 겨우 15,000불의 미천으로 한성무역을 설립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무역 관련 공부도 하고 때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수차례 거절을 당하기도 하면서 고생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역경을 이기고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탈북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출신 강디모데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 선배님으로서 또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입국이라든지 영국에 간다든지 캐나다 간다든지 복지국가로 많이 가잖아요. 남한에 와서도. 그게 문화적인 다름도 있지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외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있고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는 지난해 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 녹취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여기에 온 일단 그 나같이 온 사람들이 정말 이제 사회에서 정착을 하는 게 정말 힘들게 이제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봤고. 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회사를 또 키워서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근데 우리가 실제 이 사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부터 제가 모든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회사가 하나하나 기술을 만들어주면 그게 나중에 정말 더 큰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냐. 또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실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또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가 통일에 정말 이 사람들 사회 어떤 쪽으로 정착을 잘 시키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과정과 기술을 변화시킨다면 다가오는 통일에 정말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당시 한 씨는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 장차 한반도가 통일된 후 북한 경제 건설의 핵심 일꾼이 될 수 있다며 직원 3,000명의 무역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군요.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표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단체는 귀환국군용사회라는 곳인데요. 한성무역은 이곳 회원 10명으로부터 투자금 28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무역 회사 직원들도 한 씨가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갔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고소권을 모아 피해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400여 명의 투자 원금만 총 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일 텐데요. 어떻게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요?
현재 한성무역 공장이 있는 경기도 땅은 2010년 매매된 이후 최근까지 채권 최고액 총액이 27만 달러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는 세 곳의 금융회사로부터 공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곳 전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본사 사무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장과 사무실 등 회사 재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탈북민 투자자들이 한 대표에게 믿고 건넨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 출신 이성원 씨는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더 팽배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너무 대출 많이 받고 해가지고 피했으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믿고 뭐 친구들이 많았겠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사람한테 별로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못 믿는 마음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 견제하면서 아무래도 이 뭐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한 씨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획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사실은 저 같으면은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고 속이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더 챙겨서 달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굳이 그거를 500억 규모의 그런 회사가 지금까지 지금 키운 게 있는데 물론 속속 들어가는 사기 행각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 북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사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 한국 여성 진수인 씨는 이번 사건이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탈북민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신뢰가 적어지니까는 투자를 해주거나 믿고 맡길 때 이런 사건 하나가 되게 의미가 부여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여기서 자립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한 대표가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수시로 출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한 대표의 돈의 흐름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여섭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우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은주 씨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함께 듣죠.
너울이 붉게 피는 저 언덕으로 손잡고 나가자요. 발맞춰 나가자요.
은주야, 한지도 잘 지냈지? 현실을 쓰기 시작해서 그런지 한주 동안 내가 많이 생각났어. 요즘 서울은 벚꽃이 한창 폈어. 너무 이뻐. 우리 고향은 여기보다 조금 추운 곳이니 지금쯤 개나리가 활짝 피었겠네. 봄년 고향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좀 상실하다. 오늘은 저번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 너와 함께 있을 땐 공부 전혀 관심도 없던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 믿기 어려웠을 거야. 한국에선 소, 중, 고, 교육은 고향이랑 비슷해. 정해진 교과서에 맞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하지. 하지만 대학은 달라. 대학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전공이란 걸 선택해. 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 대학은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배우는 곳이야. 내가 배우고 있는 공부 분야는 문헌정보학이란 학과야. 용어가 많이 낯설지. 나도 진로를 정하면서 처음 들은 단어니까. 이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도서관에 대해서 배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서라고 하는데 그 사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나도 졸업하면 도서관 사서가 되는 거야. 근데 꼭 사서가 돼서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법은 없고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 학교에서 사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독서 지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대학에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수없이 많은 학과가 있는데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야. 사실 우리 고향엔 도서관이 없잖아.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 도서관은 곳곳에 생길 거고 사회에 꼭 필요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이유로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나에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한 꿈이 있어.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설명해놓고 왜 갑자기 작가라는 꿈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다음 주를 기다려줘. 자세히 설명해줄게.
네, 노우 씨의 다음 편지 함께 기다리기로 하고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